News Focu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로 생활 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협력해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무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say when it comes to that approach, we will adopt a new approach that keep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또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한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될까요?
아, 예. 그 동맹국과의 협력과 공조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대외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 그 동맹 간의 관계에서도 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그 접근 방식을 크게 달리해서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나 이후 나온 그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블링컨 장관의 국무장관의 최근 입단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동맹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 동맹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물론 둘 다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두 나라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룬다는 기본 입장 아래서 적극적인 대북 관여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장기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 반면에 일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재 문제 그리고 대북 압박 이런 것들은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율을 통해서 하나의 그 일관되고 단일한 대북 정책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그 지적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거고 여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택해야 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줄이고 또 남북한 주민 삶 개선하는 데 초점 맞췄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일반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변인 얘기가 이제 그 정책의 목표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위협 부분은 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뭐 다를 것이 없죠.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협상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대체적인 그 정책 윤곽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이제 그 협상, 정상회담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협상,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좀 새로운 부분입니다. 역시 이것은 그 앞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가치 외교, 그러니까 외교를 할 적에 무조건 미국의 무슨 이익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법치, 국제적 규범 이런 것에 이제 그 기초를 해서 외교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한 건데 역시 그 국무부도 이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 문제가 좀 더 그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나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또 뭐 종교적 자유, 언론 자유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 내부적으로 좀 관여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대내외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사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국내 문제죠. 말씀하신 코로나 대응, 그리고 경제 회복, 그리고 인적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대외 정책 면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또 특정 국가로 따지자면 중국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집권 초기에 이 미얀마 사태 대응에 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저래 현재 대북 정책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문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 재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또 좀 그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런 것들 그 유예 조치를 계속 준수하면서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지금이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북한의 도발이 빚어진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라는 것이 물 건너간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망하는 태도를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난 등 사실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면 돌파를 얘기하고 대내외 메시지라고 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북한이 요즘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잇따른 주요 당 회의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이제 협상 재개까지 포함해서 이 무방응으로 어느 정도 일관할 가능성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과연 이 미국 정상회담이 포함될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래도 북한이 조건만 맞춰준다면은 본인은 얼마든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 접근 대북 새로운 접근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브리핑 중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기자가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만남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지난해 10월 그 내시빌에서 열린 그 대선 그 토론회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인가라고 질문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비핵화에 나서면 또 비핵화가 확실하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원칙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포함은 물론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이고 지금 그 보면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그 국내 정치적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정치인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집권하자마자 대부분 한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그 행동 무슨 동맹과의 관계를 복귀한다든가 뭐 WHO에 복귀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한 정책에 반대하고 그것을 지우기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대화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그걸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만일 이런 언급이나 행동이 나오면 당장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은 있고 원칙적인 입장은 뭐 표명이 됐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3월에 그 북한이 민감해하는 미한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훈련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관건은 훈련이 재개될 것인지 여부부터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다 모두 관심사인데요. 3월 달에 미한 연합훈련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북 관계 말하자면 그 관련해서 첫 그 말하자면 바로미터, 그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요. 만약에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은 분명하고요. 이 경우에 그 사실 올 상반기 중에 미북 관계 그에 있어서의 대화 재개라든지 남북 관계조차도 재개가 사실 어렵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그 재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축소된 지휘소 연습 형태로 연합훈련을 재개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훈련이 재개될 경우에 이그 미북 협상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적어도 상당 기간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우려를 다 감안해서 축소된 지휘소 연습 형태라는 이런 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연습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곧 발표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훈련을 또그 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10일 그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 적발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해상 그 불법 활동, 주로 이제 그 석탄을 이제 밀수출하고 또 기름을 이제 몰래 들여오는 해상 환적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동해와 서해에서 주로 그 미국, 일본 또 유럽 국가들과 그 해상 그 불법 환적 이걸 막는 감시하는 그 활동을 4년째 벌이고 있는데요. 국무부가 이제 이거 활동에 나서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그동안 회의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를 가진 건데요. 지난해 2월에도 이런 국제회의를 열었고 2019년 7월에도 이런 그 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국무부 그 비확산국 주제로 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그 북한의 그 선박들이 그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 허위로 등록한 그 선적 신호를 송출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되는데 아마 미국과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좀더 대북 제재를 좀 면밀하게 그 감시하고 이것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외 정책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사실상 유엔 인권이사회 가입을 국무부가 결정을 했는데요. 복귀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한 중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 인권이사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데 미국이 공동 제안국이라든지 이런 그 회의에서 또 발언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인권과 관련한 가치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에 관련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권을 대외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이 선언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인권 문제 심각성,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이죠. 잘 알려진 일이고요. 그렇지만도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문제 접근에서 인권 문제는 사실 핵 문제에 밀려서 시급한 과제로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가 그 의제로 오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일단 시급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인권은 추후의 일로 간주해 왔는데요.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대북 협상에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병행적으로 다룰지는 사실 분명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이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가령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간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않거나 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그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인권 문제가 좀 더 강력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 지난 4일 열린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그 바이든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있는 국가정보위원회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사일러 담당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re should be no fear that, you know, an emphasis on human rights somehow
사일러 담당관은 인권을 강조하면 비핵화라는 더 큰 정책 목표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관건이 그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인권 특사 임명 여부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 인권 특사가 이런 분위기라면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로버트 킹 그 인권 특사가 이제 그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4년간 공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아마 그 인권 특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이 보고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1년에 두 차례 나오거든요. 상반기와 하반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을 하고요. 필요한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국들이 이제 최종 합의로 확정을 하는데요. 대체로 3월 달에 그 내용 확정된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나온 것들은 이제 언론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사전에 일부 입수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사실 전문가 패널에 이 1년에 두 번 나오는 보고서는 늘 공식 발표 전에 사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유출이 되고 그래서 보도가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합의가 돼서 조율돼서 합의가 된 문건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그런 만큼 보고서가 이제 최종 보고서에서는 조금 이제 그 조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최종 발표가 됩니다. 가령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한 나라가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 당사국이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 조율돼서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럼 보고서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그 대북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네. 그 핵과 핵물질, 핵시설 유지 또 탄도미사일을 상당히 개선을 했다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지난 2018년이죠 그 함경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이제 폭발했지만 여전히 여기에 그 인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해 10월인가요? 그 열병식을 북한이 이제 평양에서 했는데 여기에 그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 생산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탄도미사일 ICBM이 이제 완성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북한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이제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예.
이 그동안에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이에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탈취한 금액이 약 3억 1,6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서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런 자금들이 말씀드린 대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네, 또 보면은 해외 노동자 파견에서 외화벌이 계속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해서 정제유도 계속 밀수입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보고서에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 결의는 그 북한의 그 외화벌이 노동자죠. 그
예.
중국, 러시아, 중동에 이제 수만 명의 노동자가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내는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일환으로 이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네.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북한의 그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의 그 만수대 창작사와 백호 무역회사가 노동자를 사하라 이남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남에 아마 파견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용이 실렸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제 군수공업부인데요. 여기 소속 사람들이 그 정보 컴퓨터 분야에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보면은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과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협력은 사실 오랫동안 그동안에 그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보고서에서도 나온 내용은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북한과 이란이 재개했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주요 부품 운반이 이제 이 협력의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 이란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그 말하자면 증진 여기에 협조했다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북한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계속해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생활 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매체죠.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국경 봉쇄로 인해서 각종 물품 조달에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밀가루, 설탕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는 또 그 가격도 국경 봉쇄 이전보다 서너 배가 더 비싸졌기 때문에 물품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졌기 때문에 가령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하면서 자녀들에게 입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경제난, 그러니까 삼중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국경 봉쇄, 코로나에 따른,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지난해 수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삼중고 경제난을 겪고 있다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이번에 마체구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은 구체적으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미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 경제의 어려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 보여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 마체고라 대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다른 곳도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평양 생활이 정말 이렇게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면 외교관들의 그 이동 제한도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그 당국이 이제 방역 조치를 그 이유로 해서 외교관들의 대상으로는 이제 평양 밖을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외교관들이 가족들이 있는데 외교관들의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종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대사관에서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대부분 그 외교 단지 대사관들이 평양에 이제 문수거리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저희가 그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대부분의 그 대사관 외교다 국제기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대사관도 철수를 했고 독일 대사관 또 적십자상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마 그 북한에 남아 있는 평양에 남아 있는 대사관이 아마 중국, 러시아, 체코 이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교관들은 그 대부분 이제 외교 그 외화를 쓰고, 또 하나는 그 일반 주민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그 생활 형편이 좀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체고라 대사나 여러 그 외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교관들의 생활이 이 정도면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양에 남아있는 체코 대사관 관계자도 북한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수품인 뭐 설탕, 식용유 구하기 어렵고 전기도 자주 끊긴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평양 주재 그 체코 대사관 관계자가 그 최근 그 자유아시아 방송과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한 건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체로 아까 소개해드린 그 러시아 대사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그 설탕, 식용유 이런 것이 그 없다. 그리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슨 설탕 대체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품질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전, 전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전이 별로 없었고 전기가 잘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전이 벌써 여러 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의 그 26%만 전기를 쓰고 있다는 미국의 그 중앙정보국 보고서가 그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부터 평양에서 당 전원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8차 당대회를 열고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렵고 급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회의가 그동안에 보면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나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때 전원회의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루 일정으로 열렸고요. 또 이번 전원회의의 주제도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에 쏠렸는데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 당에서 경제 목표를 잡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보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신랄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네.
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또 그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좀 조이고 이런 목적에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북한이 아무래도 경제를 회복하려면은 국경을 이 봉쇄했던 국경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대신 이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를 열면서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이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 이런 기구를 만든 것은 내각의 그 지도력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동안 그 북한에서 일종의 그 특수 부처죠. 노동당, 군수공업, 제2경제라는 이런 데서 내각이 무슨 그 경제의 그 지휘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나 이런 군수공업 분야가 상당히 힘이 막강해서 내각이 거기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특별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말을 안 들면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것을 하려는 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이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그거는 알겠는데 좀 문제 본질을 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운 거는 지금 말대로 제재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또 북중 국경이 완전히 지금 봉쇄가 됐기 때문에 물자가 안 들어와서 어렵고 또 사회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슨 가격 체계니 환율이 상당히 문제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제재도 얼른 풀어야 되고 북중 국경도 좀 풀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장마당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은 없고 오히려 좀 당 간부, 경제 간부들의 그 기강잡기 이런 것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의 원인은 뭐 알겠는데 처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이나 한국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무부가 한국, 일본과 협력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 또 북한이 생활 필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TV 방송국, 가정마다 빛이 되는 TV 수상기.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백인 미남. 멋진 구렛나루에 유연한 허리춤사위를 가진 가수.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because I'm stuck on the U.S.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신현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Stuck on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가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타로 떠오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들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이 발표된 게 1956년. 엘비스 나이 21살 때였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Love Me Tender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주제곡 또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엘비스는 화려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던 엘비스는요. 2년 뒤인 1958년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수들이나 이 배우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하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엘비스는 이마저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에 있는 2년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바로 두 곡 중에 하나였던 A Big Hunk of Love입니다. I ain't asking what you do. 베이비,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커다란 당신의 사랑이면 돼요. 라고 노래하는 신나는 락앤롤 음악 A Big Hunk of Love이었고요. 이 엘비스의 군 시절 탄생한 또 하나의 히트곡 Hard-Headed Woman 역시 이 하운드독이나 A Big Hunk of Love만큼이나 신나는 락앤롤 장르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 아담과 이브, 삼손과 델리아에게 비교하면서 떠나는 여인의 머리는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한 비유로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ut it's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Listen, yeah,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Picking fingers out my curly hair. Oh, yeah. 익살스러운 가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죠. 군 입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엘비스의 Hard-Headed Woman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군 생활 중에도 별다른 공백이 없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는 1960년 제대 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비스의 수많은 히트작품인 영화와 또 영화 음악들이 제대 직후였던 이때에 바로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나왔던 Return to Sender라는 곡은 엘비스 음악 중에 최고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난히 현란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춤을 췄던 탓에 엘비스는 펠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펠비스란 골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트위스트 춤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엘비스만의 독특한 그런 골반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비스의 그 허리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비스가 불러요.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He put it in his sack.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he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number, no such zone. We had a quarrel, a lover's spat. As in a special D.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it came right back to me.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person, no such zone. This time I'm gonna take it myself and put it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해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자꾸만 되돌려 보낸다는 가사의 Return to Sender였어요. 이 뚜렷한 이목구비와 185cm나 되는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바지를 입고요. 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겸비한 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여성 팬들은 그 편지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 시절 엘비스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무척 애틋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엘비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 엘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비삭스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라든지 뭐 블라우스, 신발, 아니면 하운드독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 등등 수많은 엘비스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수익을 올렸던 엘비스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재력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명성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의 나이 38세였던 1973년부터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아니면 진정제 이런 각종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 엘비스는 마약에도 결국 또 노출되게 되면서 197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별이었기에 갑작스러웠던 그의 죽음은 이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42년이라는 짧은 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살다간 엘비스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 최고의 가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이 엘비스의 나이 32살에 그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 번쯤 받고 싶어 할 만큼 권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이 그래미상 시상식은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엘비스는 모두 종교 음악인 복음성가 앨범으로 세 번이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67년 제일 처음 그래미상을 엘비스의 품에 안겨준 곡이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지난 4주 동안 함께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